예, 오늘 말씀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이사야서 26장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예, 거기까지입니다. 예,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이 아침에 저희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필요한 것들로 공급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이 시간에 우리 인도자가 되어 주시길 소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평강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여러분들과 좀 살펴볼까 합니다. 혹시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 그런 평강들을 혹시 잃어버리신 분이 있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좀 회복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를 좀 소망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한 그런 장소가 있어요. 하나님의 내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소가 있습니다. 내 이름을 두겠다라고 하시는 것은 그곳이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장소가 되기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 이름을 두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것은 이제 주님의 이름으로 불리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이기도 하죠. 또 주님께서 주님의 이름을 두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히 거룩한 장소인 것을 또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것은 주님이 그곳에 거하시겠다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이제 경배하려면 바로 이곳에 가서 주님께 경배해야 한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두신 곳은 이제 성경에 보니까 이제 두곳 정도가 나오는데 이 장소는 바로 평화의 땅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곳은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 하나님과 화해해야 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이두 장소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한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를 보여주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보여주시는 곳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 것이죠. 예. 이두 장소는 혹시 여러분들도 뭐 대부분 눈치채셨겠지만 아마 한 곳은 여러분들이 뭐 쉽게 눈치채셨을 텐데 한 곳은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곳이고요. 또한 곳은 이제 실로라는 곳입니다. 두 곳인데요. 주님께서는 이두 장소에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두 장소의 근데 특징이 뭐냐? 이두 장소 실로와 예루살렘의 특징이 뭘까요? 예, 뭔것 같아요? 예, 바로 평화와 평강이라는 의미입니다. 예, 이 실로라는 장소가 이제 샤일로라 그래갖고 평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또 예루살렘은 너무 잘 알죠 우리가? 예, 평화의 도시, 예, 바로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온함. 예, 평강의 도시에 주님께서는 주님의 이름을 두시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이 특별한 장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거하시고 그들을 만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장소가 바로 이제 평화의 장소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장소들은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장소이고, 앞으로 오실 예수님과 그분의 사역에 대한 모형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1절에 보니까 너희를 향해 내가 생각하는 생각을 내가 아노라. 그것은 평안을 주려는 생각이요 재앙을 주려는 생각이 아니니 곧 기대하던 결말을 너에게 주려는 것이라. 주가 말하노라. 이 이제 실로하고 예루살렘 이 두 장소가 이제 굉장히 중요하고 또 의미 있는 장소입니다. 말씀드린 대로. 그러면서 이 장소가 굉장히 특별한 주님께서 이름을 두시는 그런 장소, 굉장히 거룩한 장소이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도 내 이름을 두겠다고 하는 그 장소가 바로 그 뜻이 평화와 관련돼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는 거죠. 내가 너희들에게 주고자 하는 거, 이것은 바로 평화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신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성경을 보면서 이 실로하고 예루살렘에 대한 성경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서 좀 놀라운 게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좀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두신 장소인데 이게 놀랍게도 이 성경에서는 이 장소가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장소가 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되는 장소가 되었다라고 설명하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좀 의문이 들었어요. 아니 이 참 이렇게 특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이 거하시겠다고 하셨던 이 장소인데 물론 이제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겠다고 말씀하신 건 이제 그곳의 성막이 이제 의미하는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장소를 어떻게 이렇게 이 장소를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 하나님이 진노하실 수밖에 없었는가? 그래서 이 실로하고 또 예루살렘에 대해서 좀 잠깐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이 실로라는 장소는 길갈 이스라엘의 이제 길갈이라는 곳에 먼저 성막이 좀 세워졌었고요. 또 그 이후에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진 장소가 이 실로라는 장소입니다. 이 실로는 에브라임 지파에 속한 장소이고요.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함께 모여 이 실로가 이제 샤일로 이제 평온하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 장소입니다. 함께 모여 거기에 회중의 성막을 세웠더라. 그 땅이 그들 앞에서 정복되었으나 사사기서 18장 3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집이 실로에 있던 모든 기간에 그들이 자기들을 위하여 미가가 만든 그 새긴 형상을 세웠더라. 이 죄송합니다. 성막이 이제 블레셋에게 그 이제 하나님의 궤를 빼앗기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까지 약 330년 동안 이 실로에 성막이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사무엘상 1장 3절에도 보니까 이 사람이 해마다 자기 도시에서 나와 실로에 계신 만군의 주께 올라가 경배하며 희생물을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거기서 주의 제사장으로 있더라. 그리고 이때 이제 블레셋에게 이제 궤를 뺏기면서 이제 이 성막이 이제 거기서 다른 곳으로 옮겨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평온하다, 평화다, 평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실로에 하나님께서 이제 성막을 세우게 하셨고 또 이곳에는 이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 경배하고 또 희생물을 드리는 그런 장소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장소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특별히 평온함이라는 평강의 의미가 있는 장소에 하나님의 성막을 세우게 하신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12절에 보니까 오직 너희는 실로에 있던 내 처소 곧 내가 처음에 이제 이 자신의 이름을 내가 처음에 내 이름을 둔 곳으로 이제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내가 그곳에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보라. 자, 여기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신 곳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자신의 이름을 뒀다라는 건 우리가 이제 내 이름을 거는 거잖아요. 내 이름을 거는 거. 그러니까 그만큼 중요한 장소이고 또 의미가 있는 장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관심하시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소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나를 만나려면 이곳으로 와서 내게 오라, 뭐 이런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토록 중요한 장소를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셨는지를 좀 보면요.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방금 그 말씀 예레미야서 7장 21절에 7장 12절에 보니까 내 백성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하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처음에 이름을 두신 곳, 주님께서 복주시는 장소가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변질됐다. 심지어 이 중요한 장소가 하나님을 경배하는 장소가 아니라 이제 우상 숭배의 장소가 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이제 우상 숭배가 이제 나중에 예루살렘에 우상 숭배가 가득할 때 실로를 비교해서, 그러니까 먼저 있었던 예루살렘 이전에 있었던 실로가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던 곳인데 이제 우상 숭배로 인해서 이 실로가 하나님이 이제 이름을 두셨던 곳이었지만 그것이 오히려 이제 심판의 장소, 그렇게 황폐하게 되는 그런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예레미야서 7장 14절에도 그러므로 내가 실로에 행한 것 같이 내 이름으로 불리는 이 집, 곧 너희가 신뢰하는 이 집과 내가 너희와 너희 조상들에게 준 이곳에 행하겠고, 주님께서 이스라엘의 사악함으로 인해서 이제 이 실로를 황폐하게 하셨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처음엔 저는 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셨다라고 말씀하는 이 참 중요한 장소가 어떻게 이렇게 폐역하게 되었는가? 그것은 바로 하나님 쪽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폐역함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렇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26장 6절에도 내가 이 집을 실로같이 되게 하고 이 도시를 땅의 모든 민족들에게 저주거리가 되게 하리라 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26장 9절에도 보니까 어찌하여 내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여 이르되 이 집이 실로같이 되고 이 도시가 황폐하게 되어 거주민이 없으리라 하느냐 하며 온 백성이 주의 집에 모여 예레미야를 대적하니라. 예. 이제 실로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이스라엘에는 이제 실로를 이어서 이제 첫 번째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이제 두겠다고 하셨던 곳이 처음에 말씀하신 곳이 실로예요. 근데 이제 두 번째 주님께서 이제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장소가 있는데 그곳이 바로 너무나 유명한 예루살렘입니다. 예, 평화의 도시. 이 땅은 유다 지파에 속해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도시죠. 이곳 역시 실로처럼 평화의 도시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자신의 이름을 두시겠다. 심지어는 이 실로에서는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는데 예루살렘은 내 이름을 영원토록 두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나아가서 경배해야 하는 장소, 그리고 또 이스라엘 남성은 1년에 세 번씩 명절에 반드시 자신을 보여야 하는 장소가 바로 이 예루살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열왕기상 1장 36절에 보니까 그의 아들에게는 내가 한 지파를 주어 내가 나를 위해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도시 예루살렘에서 내 종 다윗에게 등불이 항상 내 앞에 있게 하리라. 예. 이 예루살렘도 참 이 굉장히 이렇게 중요한 도시라는 거 우리가 잘 알죠. 이 예루살렘은 정말 사실 지금도 온 세계 사람들이 예루살렘을 모르는 사람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예. 그래서 이 예루살렘은 예, 참 이제 이 굉장히 주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거룩하신 장소입니다. 예, 그런데 이 장소가 하나님께서 또 이 장소를 이제 심판하시겠고 또 이제 진노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별히 이제 므낫세 왕, 이제 이스라엘의 이제 다윗의 왕이 유다의 왕이었죠. 이제 유다의 마지막 때쯤에 돼 있는 왕인데 므낫세 왕이 이곳을 이제 우상숭배의 장소로 만들고 나서 열왕기하 21장 4절에서 5절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또 그가 주의 집에 제단들을 쌓았는데 이 집은 전에 주께서 이르시기를 예루살렘에 내가 내 이름을 두리라 하신 곳이더라. 또 그가 주의 집에 두 뜰에 하늘의 온 군대를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이름을 두시겠다고 말씀하신 곳, 그곳에 이 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곳에다가 특별히 왕이라는 사람이 이 우상들을 갖다가 세워놓고 거기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섬긴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참 하나님 편에서 볼 때 참 이 마음이 아프시겠습니까? 열왕기하 23장 27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옮긴 것 같이 이미 이제 이스라엘이 그 아시리아에서 멸망당했고요. 유다도 내 눈앞에서 옮기고 또 내가 택한 이 도시 예루살렘과 그 집을 버리리니 이 집은 전에 내가 이르기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것이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은 주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신 곳이었는데 이제 이곳을 버리겠다고 말씀하신 거예요. 예. 이사야서 10장 11절에 보니까 내가 사마리아와 그녀의 우상들에게 행한 것 같이 예루살렘과 그녀의 우상들에게 행하지 아니하겠느냐 하는도다. 이사야서 64장 10절에 보니까 주의 거룩한 도시들이 광야가 되어 싸우며 시온도 광야가 되고 예루살렘도 황폐하게 되었나이다. 평화의 도시였던 실로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이 두 곳이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시겠다고 하셨던 이 장소들 이곳이 황폐하게 되고 심판받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예루살렘 도시의 타락과 우상 숭배였더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7장 17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던 그 일들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너는 그들이 유다의 도시들과 예루살렘의 거리들에서 무슨 짓을 하는지 보지 못하느냐. 자녀들은 나무를 모으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여인들은 가루를 반죽해서 납작한 빵을 만들어 하늘의 여왕에게 바치고. 그러니까 어디서 하고 있냐면 예루살렘 거리들에서 이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른 신들에게 음료 헌물을 부음으로 내 분노를 일으키느니라. 주가 말하노라. 그들이 내 분노를 일으키느냐. 그들이 스스로 자기 얼굴에 혼동을 일으키지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분노와 내 경로를 이곳과 사람과 짐승과 들의 나무와 땅의 열매 위에 쏟아 부으리니 그것이 불타며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께서 이름을 두신 도시 실로 그리고 예루살렘은 평화의 도시에서 이제 보니까 저는 이제 이 말씀 보면서 당연히 이 복받은 이 실로와 예루살렘이 복받아야 되는 장소, 참 이런 장소가 오히려 하나님이 진노가 머무는 그런 장소가 됐다는 것을 보고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 편에서 보니까 이게 이들이 정말 너무나 패역한 일들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된 이 두 도시, 이 두 도시에서 행해졌던 것이 뭐냐? 특별히 우상 숭배가 이제 굉장히 심하게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가 이제 우상 숭배는 너무 잘 알잖아요. 우상 숭배. 이스라엘도 그렇고 뭐 유다도 그렇고 결국은 하나님 앞에서 패망한 이유가 사실은 이게 실로와 예루살렘을 예로 보여주지만 사실 이스라엘 전체에 있었던 그 죄인 거죠. 우상 숭배는. 예. 그래서 이 우상숭배에 대해서 그 우상숭배의 본질이 무언가라는 것을 좀 그 성경을 통해서 좀 살펴보았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시게 된 이 우상숭배. 이 우상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얼마나 이제 생각을 해보셨는지 성경을 공부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우상이 무엇이고 또 왜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지게 됐는가. 그래서 이제 이 실로와 예루살렘에서 행해졌던 이 우상 숭배는 이스라엘의 본질 그리고 사람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이제 보여주는데요. 그래서 이제 우상 숭배를 먼저 좀 보면 우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겠습니다. 우상은 성경에서 아마도 창세기 31장 19절에 이제 처음으로 소개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상이라는 단어로 이제 설명이 되는데 이제 아마도 이제 역사를 보면 그 전에 있었던 것이 맞을 것으로 보이는데요. 창세기 31장 19절에 보면 라반이 자기 양들의 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자기 아버지의 소유인 형상들을 훔쳤고 여기에 있는 이 형상이 이제 우상인 거죠. 성경에는 이 우상의 역사를 좀 살펴보면 그것이 역사의 초기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아주 오랫동안 사람 안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이와 같이 여러분들이 성경에서 우상이라는 단어를 찾아볼 때 우상, 형상, 모양 이것들이 찾아보면 어원들이 다 비슷해요. 같아요. 그래서 이게 다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우상이다, 모양이다, 형상이다 그랬을 때 거의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 우상이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가 이 이제 네이버 국어 사전 이 인터넷을 찾아보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정한 믿음이나 의미를 부여하여 나무, 돌, 쇠붙이, 흙 따위로 만든 형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또 신처럼 숭배의 대상이 되는 물건이나 사람이다. 이것이 우상이라는 것이에요. 또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이다. 네이버에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참 네이버에서 하나님 이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은 신의 형상 굉장히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네이버가. 예. 그래서 이제 역대하서 33장 7절에 보니까 이제 우상에 대해서 아주 잘 설명해 놓은 구절이에요. 이 구절이 역대하 33장 7절을 보시면 또 그가 조각한 형상 곧 자기가 만든 우상을 하나님의 집에 세웠는데 이 집은 전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이제 쭉쭉쭉 나오는데요. 여기에 이제 이 우상이 뭐냐. 우상은 여기 설명을 보니까 사람이 조각한 형상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가 만든 우상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상이라는 건 뭐냐면 사람이 마음으로 생각해서 조각해낸 어떤 모양, 형상. 이것이 우상인 거예요. 예레미야서 13장 10절에 보니까 이 약한 백성이 내 말을 듣기를 거부하고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걸으며 다른 신들을 따라 걷고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경배하나니 여기서 자기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걸어서 만든 게 우상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들이 그것을 경배한다는 것이죠. 예. 사람이 상상해서 걷고 섬기며 형상이나 모양을 만들어 경배하는 것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소나 개구리, 해나 달 이러한 형상을 조각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여러분 그 소나 개구리, 해, 달 뭐 이런 것들을 형상을 조각했다 이것이 우상이 되는 건 아니에요. 예, 이것이 우상 숭배는 아닙니다. 이걸 만들어내는 것이 우상 숭배는 아니에요. 그런데 사람이 상상해서 신이 소처럼 개구리처럼 해나 달의 형상을 통해서 어떤 뭐 그것이 이제 자신을 이롭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그것을 섬기는 행동 이것이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예. 그냥 만드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섬기는 그것을 섬기고 이제 그것의 어떤 그 자기 마음과 생각으로 이것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신이라고 생각하고 섬기는 이 행위가 우상 숭배인 것이죠. 우상이나 우상 숭배의 근본은 무엇이냐? 바로 사람의 상상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실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과 생각 상상에서 나오는 것이기에 실제도 아니고 실제일 수도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격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사람의 상상이나 생각 속에서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어떠한 형상으로 계시는 분도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하나님을 더듬어 알 수 있도록 해주셨는데 사람들은 자신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신을 만들어서 섬기려고 합니다. 이것을 성경은 우상이고 우상 숭배라고 합니다. 실제 그 모양, 우상, 형상은 신이 아닙니다. 아마도 신이 이러한 모양일 것이다 라고 사람이 마음에서 생각한 것을 조각한 것이에요. 우상은 사람의 상상에서 만들어진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마음에서 만들어져서 그것이 형상화된 것이 우상인 것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우상이라고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절대로 아니죠. 사람이 생각해서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우상이라는 것은 사람의 생각, 마음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이 우상이 잘못됐다고 하시느냐? 우상 숭배가 무엇이 문제인가? 그것은 이것이 우상 숭배가 이 우상 자체가 사람의 마음과 관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가 아닌 것을 실제인 것처럼 만들어서 그것을 믿는다는 것이에요. 우상은 거짓이고 우상숭배는 거짓을 믿는 것이고 거짓에게 속고 있는 것이에요. 성경에서는 형상을 가지고 있지 않은 또 다른 우상에 대해서 또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거는 보이는 형상의 우상, 형상 이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 성경에는 보이지는 않, 형상을 가지고 있지는 않지만 또 다른 우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것은 사무엘상 15장 23절에 보니까 거역하는 것은 마술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나이다. 왕이 주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그분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이 말씀은 이제 사울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사무엘이 이제 그 명령한 것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사울이 이것을 이제 온전히 순종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사무엘에게 이제 책망을 받는 내용이죠. 사무엘 대언자는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완고한 것이 불법과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하면서 불순종한 사울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재물을 탐하였고요.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에 집착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이 재물에 집착하는 이 마음, 이것이 사울의 마음을 완고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것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도록 또 거역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무엘은 이것이 우상숭배와 같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에게 있어서 재물과 백성들로부터 받는 그 인기가 사울에게는 우상이 되어서 거기에 사울의 마음이 집착하게 되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하나님께 불순종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상숭배와 같은 죄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집착하는 것, 이것이 우상이 돼서 마땅히 섬겨야 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을 섬기면 될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내가 더 좋은 거, 이 좋은 거를 이걸 왜 버려? 이거를 좀 하나님께 드리려고 남긴 건데. 그러니까 그런 사울의 마음은 이게 이제 어쨌든 간에 좋은 거를 자기 딴에는 하나님이 받으시겠지 생각해서 좋은 걸 남겼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이것은 이 사울에게는 이제 그 생각은 뭐 좋은 의도였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하나님의 명령하고는 반대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좋은 의도가 아무리 좋은 의도라고 할지라도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과 반대가 된다는 것을 이제 이 사울을 통해서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자신이 좋은 것을 남겨서 하나님이 섬기면 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사울의 마음이고 또 사울의 생각이었다는 것입니다. 아까도 제가 우상이라는 것이 사람의 마음과 생각에서 나온다고 얘기했죠. 비슷한 맥락인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과 생각에서 사로잡혀 하나님이 아닌 자기 마음과 생각을 섬기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우상 숭배와 같은 죄인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집착해서 자녀, 돈, 직장, 이런 것에 어떤 공부, 이런 것에 집착하게 되면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완고해지게 됩니다. 집착한 그것으로 인해서 마음이 굳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른 것을 받아들일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그 집착한 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이제 좌지우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지금 이 순간 하나님보다 더 우선순위에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우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길 수 없게 된다는 것이에요. 우리는 사울처럼 우리들도 똑같을 거야 아마. 내가 지금 열심히 공부해갖고 꼭 성공해서 하나님을 섬길 거야. 그러니까 오늘은 교회 안 가도 돼. 예를 들어서. 네. 다음에 성공해서 가지 뭐. 네.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네. 그건 내 생각이고 하나님 말씀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네. 여러분 내 생각과 내 마음 그것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이것은 우상 숭배와도 같은 것입니다. 그것이 우상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완고함은 집착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완고한 것이 우상 숭배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상을 만들어내는 사람의 마음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온갖 악한 것이 사람의 마음에서 나온다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나온 형상이 악한 것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그것을 섬기는 우상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으로 하나님을 따라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그것은 우상이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이 형상이 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상상이 우상을 만들어냅니다. 성경은 인간의 마음, 인간의 상상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상상하는 거 이런 거에 대해서 이것도 한번 네이버 국어사전을 살펴보니까 이 상상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경험하지 않은 현상이나 사물에 대하여 마음속으로 그려본다. 이것이 상상이라 그래요. 네. 창세기 6장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사악함이 땅에서 크고 그의 마음에서 생각하여 상상하는 모든 것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사람의 마음에서 생각해내는 것, 이것이 상상인 것입니다. 이 상상을 통해서 사람은 또 우상이라는 것을 만들어냅니다. 예레미야서 9장 14절에 보니까 오히려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상한 것을 따라 걸으며 자기들의 조상들이 자기들에게 가르쳐준 바알들을 따라 걸었기 때문이라. 이스라엘이 한 행동이 이건 거예요. 자기들의 마음에서 상상한 것을 따라서 걸었는데 이것에 이래서 뭐 만들어냈냐면 그래서 우상 만들어낸 거예요. 예. 바알신은 사람들이 마음에서 생각해서 만들어낸 우상인 것입니다. 로마서 1장 21절에 보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알되 그분을 하나님으로 영화롭게 하지도 아니하고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들의 상상 속에서 허망해지고 또 그들의 어리석은 마음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0절에서 12절에 보니까 여러분이 찾으실 수 있으면 이 구절을 좀 찾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서 16장 10절에서 12절입니다. 내가 이 백성에게 이 모든 말을 알려줄 때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어찌하여 주께서 우리를 치시려고 이 모든 큰 재앙을 선포하셨느냐? 우리의 불법이 무엇이냐?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께 범한 우리의 죄가 무엇이냐 하거든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주가 말하노라. 그 까닭은 너희 조상들이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걸으며 그들을 섬기고 그들에게 경배하며 나를 버리고 내 법을 지키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너희가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하게 행하였나니 보라 너희 각 사람이 자기의 악한 마음에서 상상하는 대로 걷는도다. 그들이 내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나니. 예. 우리는 여러분 내가 우리 속에서 나오는 생각들 마음. 예. 네. 나 원래 착해. 네. 그렇지 않습니다. 예. 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마음에 대해서 혈탄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세요. 예. 네. 착한 사람, 뭐, 저보단 다 착하겠죠. 예. 착한 사람들도 종종 있긴 한데, 그런 하나님 보실 때는, 예. 그 착한 마음조차도 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 우리가 우상숭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기 위해서는 내 생각과 마음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이제 말씀을 좀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의 속성 중 한 가지가 바로 하나님께서 평화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이러한 평화를, 평강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우리가 실로, 예루살렘 이러한 장소에서 하나님의 성막이 세워지는 것은 바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신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실로, 예루살렘 이러한 장소가 평화의 장소가 아니라, 그런데 황폐한 장소가 된 것은, 그러니까 원래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닌데, 실로와 이 예루살렘이 하나님의 의도와도 다르게 이제 이 장소가 황폐한 장소, 하나님의 진노가 머무는 장소가 되었는데, 그것은 왜 그랬느냐?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로 이스라엘의 죄 때문이었는데,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우상숭배 때문인데, 이 우상숭배의 본질이 뭐냐? 바로 사람의 마음,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 오늘 우상숭배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사람이 마음과 상상에서 나오는 것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것, 이것이 우상숭배이고, 또 완고한 사람의 마음, 집착, 하나님보다 더 우선하는 것, 이러한 것이 또한 우상숭배인 것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께서 황폐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느냐, 시편 119편 165절에 보니까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큰 평안이 있나니 아무것도 그들을 실족하게 하지 못하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평안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가 얻게 되는 평안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 하나님의 뜻 안에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얻고 유지할 수 있습니다. 사람의 방법, 사람의 생각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얻을 수도 없고 또 유지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깨뜨리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 바로 내게 문제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혹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평강이 없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나에게 문제가 있는 것이에요. 네.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주님께 자신의 생각을 고정시키시면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완전한 평강을 주실 것입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 오늘 말씀 읽은 건데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주께서는 생각을 주께 고정시킨 자를 완전한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하기 때문이니이다.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평강을 잃어버린 분이 계시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라 사람의 편, 내 편에서 문제가 생긴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사람에게 평안을 주시고자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나에게 고정하지 않고 주님께 고정시키는 자에게 주님께서 완전한 평강을 주실 줄 믿고 우리 모두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 잠깐 같이 기도하고 찬양하시도록 하겠습니다.